2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30면입니다. 24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구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위협하더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둔이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맞았죠. 그리고 완전히 찢겨지기 전에, 죽기 전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서 겨우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찢길 뻔했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병사들을 조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상황이 자꾸만 더 악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병사 470명을 동원해서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사도 바울을 빼어가지고 가이사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지역 한 중앙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한 중앙에 제일 높은 지대에 이 예루살렘이 있죠. 가이사라는 어디에 있냐면요, 딱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맨 서쪽에 지중해가 보이는 그 연안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라까지 470명이 이송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머물고 있던 도시가 가이사라였습니다. 그곳의 총독 이름은 벨릭스였습니다. 어찌 보면 벨릭스에게는 그의 인생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곁에 두고 복음을 전해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죠. 사실 이 벨렉스는요,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소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불러서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상태가 되었는지, 그럼 무엇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벨렉스에게 전한 복음은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인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벨렉스의 사생활이 사실 좀 문란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총독이었죠.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이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동안 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 벨렉스가 우리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해가지고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2년 뒤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히고 난 2년 뒤에 이 벨렉스 총독은 로마로 소환을 당합니다. 대신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오게 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이 벨렉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전파했던 복음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총독의 직분에 맞게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모든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그런 요지의 복음이었습니다. 듣고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스에게 딱 맞는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빌립스의 마음에는 충동이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립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처음 벨레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벨레스의 첫 번째 실수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 일로 미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그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바로 그 즉시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라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가라 그럽니다. 내 일로 미루었습니다. 내 일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권력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있고 생명도 자기 것인 줄로만 알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있죠. 알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또 내 생명도 내 물질도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우리들에게 빌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꼭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그 모든 것들을 권력 또 건강, 물질을 다 사용할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두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즉시 실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로 미루어 버리면은 내일이 되기 그 시간까지 사탄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잡다한 것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기회를 잡고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놓치면 놓칠수록 불순물이 그 가운데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을 해야 순수한 순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마음을 주실 때는요, 바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 마음에 제일 가깝습니다. 불순물이 끼어들기 전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즉시였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라고 이것저것 따져보기 시작을 했더라면요, 못 따라갑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죠. 삶의 터전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얽히고 설켜있는 이 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요, 아브라함은 순종 못합니다. 앞뒤를 다 한번 재어보면 도무지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람을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바로 가버리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제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마음에는요 우리가 즉시 순종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은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갚아주시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메하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레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아, 장차 올 심판이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구나.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그 속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표현을 했더라도 벨릭스의 운명은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즉시 답을 주었을 것이고 벨릭스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사도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 2년 동안은요 폭행을 했습니다. 폭증을 했죠. 폭증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소환을 당해 갑니다. 네, 그곳에서 로마 황제의 그 황제가 용서를 해줍니다. 역사를 보면 용서를 해주는데 그때로 소환을 당하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로마에서 건강 악화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딱 4년 만에 이 벨릭스는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벨릭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만 하면 되었었는데 그 순간 이 벨릭스는요 참 안타까운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은 가라 그럽니다. 내일로 미뤄버리는 것이죠. 내일 되면은 그러면 바울을 찾아오느냐? 못 찾아옵니다. 사탄님이 그 마음속에 작업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내 생각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얼마나 탄식을 했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지옥의 불, 유황불을 보면서 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아마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벨릭스의 실수는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기대했던 것은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벨릭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있었는데요. 벨릭스는 그 복음보다는 재물에, 돈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복음을 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없는 바울에게서 왜 돈을 기대를 했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바울 뒤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올 때도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각기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왔었죠. 그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얻으면은 아마도 돈을 받고 바울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눈앞에 있던 구원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가 유황불에, 지옥불에 들어갈 때에 그가 기대했던 그 돈은요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그에게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복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눈앞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돈의 눈이 멀어지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는 돈도 들어있습니다. 복도 들어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돈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데이비스는 돈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돈과 복음은 이러한 관계가 있음을 알고 복음을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아니면 그 직장에서 돈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복음을 선택을 해야 될지 기도로 서 있을 때는요, 여러분 앞뒤를 분간하지 마시고 앞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반드시 이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그 사람은요 복음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벨리스의 실수는요, 대중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기죠, 인기. 27절 말씀에 이태가 지난 후 부르게 베스토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둔 무려 2년 동안 구류해 두었습니다. 바울을 몰래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죄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벨리스가 발견한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을 했다. 요것. 근데 이것은요, 세상 법정에 세울 만한 그러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몰래 풀어주어서 로마로 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풀어주지 않고 어정쩡하게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대중에 대한 인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기와 복음을 바꾼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세 가지를 봅니다. 벨리스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일로 미루는 것. 두 번째로는 돈에 대한 사랑.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한 인기입니다. 돈과 인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그들을 속히 다 보냈습니다. 속히 흩어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되셨죠. 사람들의 인기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과 더불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죠. 사탄의 사울왕을 유혹할 때도 바로 이 인기를 사용을 해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탄의 이 유혹에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 인기가 더 좋으면 어떻고 자신 인기가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만만이라 이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문제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을 할 때 3S로 유혹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섹스와 스크린과 스포츠.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그것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이 3S를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에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런 이 스포츠 지금 축구 월드컵 이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아마 두 명이나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새워서 이 월드컵을 계속해서 보다가, 그래서 월드컵을 볼 때 보험을 들고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것을 더 사랑하도록 사탄은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스포츠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에 푹 빠져 있으면은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복음은 뒷자리에 머물게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나 내 인생에서 제일 우선, 제일 앞에 두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사탄의 유혹 속에 빠져들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미 온몸이 맞아서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휴식이 필요해서 잘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죠.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휴식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장소는요, 감옥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또 푹신한 침대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성경을 좀 받으면서 푹 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좀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 주시면서 그곳에서 푹 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좀 배려해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 사역이 시작이 될 텐데 로마에 가서 그가 순교를 하죠. 마지막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좀 좋은 장소를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쉴 수 있는 공간은요, 감옥이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감옥이 제일로 안전한 장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잘 걷기도 힘든 상태인데 바깥에 있으면요, 도망다니기도 힘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습니다. 2년 있다가 사도 바울, 이 바울을요, 2년 후에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을 25장 말씀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안전한 장소에, 감옥에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무려 죄도 정죄치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환경은요, 최상의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실 때,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비참한 감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상의 것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은요, 현재 나의 상황에서 최상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기도 하셨고, 또 질병을 주기도 하셨고, 부유함을 주기도 하셨고, 가난함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현재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은요, 무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바쁘게 바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년,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을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2년간 무엇을 했는지 기록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입회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그냥 바로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기간 2년 동안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2년 동안 이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더 충전하면서 바울은요, 순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갖추도록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충분하게 쉬게 하시면서 쉬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밀들을 많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시간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겠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우리는 멈추어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은 멈추어 서서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은 그 길을 열심히 또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시면요, 어떨 때는 잘 되어져 갔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꾸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더 깊이 불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가자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